2장. 히브리서를 예, 38주차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주 더 해서 40주로 다 끝내고 이제 수요일에 특별히 사복음서를 공부할 수 있는 그 세미나식의 예배라기보다는 세미나식으로 좀 10주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마친 다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오랜만에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의 368페이지 14절부터 29절. 14절 남자 성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무런 것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을 거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집중해서 끝까지 우리 한국말 끝까지 가야 뭘 부정하고 뭘 긍정하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본문의 내용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7절까지는 사실 그 앞에 단락과 좀 연결 짓는 게 더 해석이 편한데 지난주에 여기까지 못해서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잠시 보고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은 18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만 딱 골라서 말씀을 해보라면 서로 다른 대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텐데 안 시켜보아도 대략 그 단어들을 보면 상당히 공동체적이라고 적인 답들일 겁니다. 한 개인보다도 공동체적인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것,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단히 급속도로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대단히 파편화가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동네는요 최 씨가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우 동네는 고 씨가 살았고요. 옆 동네는 정 씨가 이렇게 도대체 목사님이 젊은 양반이 어디 살았길래 아무튼 시골에 살았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하고 그 씨족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는 가족 단위 또 집안 단위로 마을들이 형성해서 살았었는데 아주 급속도로 가족들이 일단은 뿔뿔이 흩어지고 오늘날은 그 가족들 중에서도 또 개개인 하나하나씩 홀로 파편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뭇 1세기 초대교회,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논과 밭을 다 팔아서 공동체 안에 내려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 쓰는 유무상통한 이 도저히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이 그게 교회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파편화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굉장히 의미와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시대의 교회, 특별히 히브리서 공동체를 생각할 땐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큰 위기, 핍박, 이 고통, 회유 속에 그들의 신앙의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고 그것을 앞선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징계라 하여 너희들이 징계받고 있으니 잘 견뎌라 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7절의 본문에 계속 이어져서 너희 공동체가 홀로 있지 않다.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 홀로 있지 않다. 하나의 온전한 몸으로서의 공동체,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와 같은 위기, 핍박, 어려움, 이건 개인의 위기, 개인의 핍박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위기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가. 13장에서도 권면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것, 특별히 14절에 보면 공동체가 서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죠. 영어 번역을 좀 더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각자가 서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화평을 누리고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를 돌보아라. 우리 각자 또 그렇게 핵화된 오늘날 시대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희 가정과 다르고 나의 신앙이 너와 달라서 서로 간섭하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냥 웃으며 인사하는 정도로 신앙생활 같이 하자. 이런 개념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끈끈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보라는 거예요. 요즘 누군가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15절을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더럽게 되게 하지 말라. 이 쓴뿌리들, 쓴뿌리의 결과는 쓴 열매예요. 교회 안에서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요인들, 그것들을 방치하죠. 관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너무 또 이렇게 개입해서는 안 되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 그런 쓴뿌리들이 생기게 되면 꼭 쓴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평과 불만, 혹은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몸으로 묶여진 성도를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열매가 되어서 어느새 공동체 전체를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스스로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 전체가 문제가 돼요. 그것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의 형편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런 쓴뿌리로,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 공동체를, 유대 크리스천들, 지금 히브리 독자들의, 히브리스 독자들을 보면은 공동체적으로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꾸 믿음을 흔드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돌아서도록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로 16절에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 음행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은 특별히 어떤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당시는 너무도 익숙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음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로 장자의 명분을 판 자,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신앙의 존엄, 또 신앙의 가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의미, 명예, 이런 것들을 쉽게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들,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여겨서 던져버린 자들, 에서처럼.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게 되면 이제 그 전체 공동체가 흔들리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죠.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또 너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하여 핍박과 여러 환란 속에서 각자가 파편화되어서 개인적으로 서 있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세워가며 너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지금의 현실들을 견뎌라. 이렇게 지금 전반부의 말씀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목장이 있는데 목자 목녀들이 대단히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좀 목장이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번에 노회를 다녀오면서 그곳에 저희 노회에 속한 한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만났는데요. 그 교회는 저희보다 좀 큰 교회예요. 조금 큰. 근데 그 교회의 모토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지금의 오늘 우리의 어떤 일반적 교회와 전혀 다른 모양의 교회예요. 가정교회를 표방하는데, 어떻게 가정교회를 이루냐면 리더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그러니까 이 목장의 목자예요. 한 가정이 세 가정을 책임집니다. 한 가정이 세 가정을 책임지는데 그냥 책임지지 않고 매주일 저녁 식사를 제공해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매주일,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매주일.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끈끈한 가족 애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리더들이 애지간히 헌신되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들이 그 교회 최소 30명 가장이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4만 해도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은 그 10년 가까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대안교회처럼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의 홍역을 겪었어요. 도저히 힘들어 못하겠다. 여러분 하라면 하겠습니까? 매주일 여러분 세 가정 정도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먹이는 겁니다. 먹이면서 서로 뒹굴고 기도하고. 근데 그 리더가 가져오는 세 가정이 대부분 신앙이 없는 사람 혹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 친구를 데려오고 자기 지인들을 데려와서 그렇게 열심히 먹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경을 가르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컸는데 몇 차례 막 분열도 되고 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이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대한교회로서의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성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 혹은 나 한 사람으로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나뉘어져 있죠. 그러나 공동체입니다. 서로 끈끈한 같이 식탁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18절에서 29절 그 단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아주 가장 또렷한 히브리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조라는 거예요. 대조. 두 가지를 대조란 두 가지를 그 두 가지의 형식과 내용을 비교하면서 어느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보다 우월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 수사하게 그것이 대조인데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듯이. 히브리서 기자가 대조하는 것은 옛 것과 새 것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없이 살았던 삶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분이 얼마나 우월한지 특별히 유대교 너희들이 우리들이 신앙했던 그 전통과 철저히 비교되는 그 가치들로 그보다 훨씬 우월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많이 이야기해요. 천사와 유대인들이 성비는 천사와 예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제사장과 예수 큰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 옛 언약과 새 언약 모형, 그림자와 실체 그리고 손으로 지은 땅의 성소와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성소 이 비교들을 대조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특별히 그분의 지위, 사역, 그리고 그분의 영광 이 대조들을 아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은 뭡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가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 우리가 12장의 끝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대조예요. 히브리 기자가 제공하는 마지막 대조. 이 마지막 대조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소개했던 대조들을 다 거의 포함하는 대조예요. 무엇과 무엇의 대조겠습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나오는데 무엇과 무엇의 대조일 것 같습니까? 시온산과 아니 먼저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회에 비해요. 시내산과 시온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장 큰 유산은 뭐였냐면 율법입니다. 그들이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역사 속에 큰 유산으로 삼는 것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산이 결국은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교 전체를 상징하는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 대해서 특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를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들어와야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내산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시내산이냐? 이 시내산은 율법이 수여된 장소. 그래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죠. 예수는 누구냐?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래서 더 이상 시내산이 필요 없게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율법이 완성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내산에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내산의 유산들이 모든 유산들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내산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복음서의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죠. 성전에 머물고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설명을 제공해 주는데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주 좋은 예인데 이 예도 여러분 읽을 때 어렵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요. 시내산에. 그 올라갔다 온 모세의 얼굴 성경에 문자적으로 보자면 피부 껍질에서 빛이 발했다 이렇게 나온 얼굴에 광채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이 받은 명령을 그들에게 전해요. 얼굴에 광채가 나죠. 그런 다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이 모세가 썼던 이 수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실망하기 때문에 모세는 미리 그냥 수건으로 그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광을 보지 못하고 수건을 보는 거예요. 그 수건 안에 있는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진정한 이 영광, 진리를 수건 때문에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을 수여받고 모세에 빛나는 그 광채는 사라질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영광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자기가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모세의 글을 보면서 수건을 먼저 보기에 수건에 가려진 진정한 영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고 영광스러운 그 율법을 보게 되고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영광의 산입니다.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의 산이죠. 그런데 그 산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누구도 그 산을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모세 한 사람만 오르는 거예요. 그 시내 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다 죽을 죄인이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요. 하지만 그 율법은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요. 그들을 그 죄에서 끌어내거나 구원하거나 그래서 그들을 끌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내산에 대해서 뭐라고 아주 신비스럽게 이야기하죠. 자, 18절에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 무슨 산, 이게 뭘 상징해요? 지금 우리의 이미지에 호렙산의 가시떨기의 불, 그죠? 만지는데 타지도 않고 뜨겁이 뭐 이렇게 가시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와 자, 그 모든 것들을 쭉 보면서 20절에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죽는다.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내산의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평화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안전입니까? 이 시내산의 상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공포스러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 올라가게 되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의 이미지는 한 단어로 표시하라 그러면 두려움입니다. 구약의 유대교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의 이미지인데 이글거리는 이 불꽃이 그 산 중턱을 다 삼켜버렸어요. 거기에 천둥과 커다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제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만 말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상태에서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해요.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나님께 그만 말씀하시게 당신이 올라가서 중재해 주십시오. 이 시내산의 이미지는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그 위엄, 영광, 그 놀라우심, 그것을 알지만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는 이 제한된 자기들의 상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자랑은 하지만 그 영광에 직접 나설 수 없어 중재자가 필요로 했던 유대교. 그 중재자가 모세였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앞서 이미지 우리 히브리서 저 앞에 나오면 성소 안에 지성소로 1년에 한 차례만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모세를 제외한 시내산 꼭대기에 오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선언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내산과 대조해서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는 것은 시온산입니다. 도대체 시온산은 어딘가? 또 다른 산인가? 히브리 기자는 시온산을 가리켜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산, 시온산.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의 충격적인 묘사는 뭐냐면 시내산에 비해 시온산이 훨씬 월등한데 예수 믿는 너희가 이미 시온산에 발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장차 이르를 곳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시온산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안에 들어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장차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한 거예요. 뭔가가 시작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끝내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된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안으로 이미 발을 옮긴 상태. 그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예요. 이 산은 물리적인 산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산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묘사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온전한 의인들의 영들이 있대요. 부활을 기다리는 영들이 있고 거기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 이 시온산 위에 서 계신 분을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유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이 이미 그 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완료를 씁니다.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은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시온산을 벗어나 다시 두려움의 산인 오르지도 못할 그 신의 산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시온산에 올라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곳에 이미 우리 발을 놓고 있고 앞서 대제사장 비유에서도 보면 대조의 비교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혼자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 땅의 성소에서는 그렇고 하늘 성소에 장막을 열어 제끼고 예수를 믿는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지성소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안내하셨다라고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신의 산을 떠나 시온산에 들어와 오르지도 못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신의 산을 버리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와 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을 버리고 신의 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히브리 독자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퍼붓는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신의 산을 버리고 한낱 촌부인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믿는다고? 그는 이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다. 저주받은 자다. 그런 조롱을 퍼부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미 저들이 오르지 못한 영광 안으로 너희 발을 담궜다. 그러므로 너희의 영광은 이미 성경에 약속한 그 신의 산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온 영광이다. 너희는 신의 산의 후예이기는 하나 사라질 신의 산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온산에 우리의 발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시온산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 오르는 것을 불가능하여 중재합니다. 중간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산에서 받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뿐이지 그들을 끌고 영광의 자리로 신의 산 꼭대기로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영광스러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에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가 대조되죠. 아벨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방식이었어요. 피로, 짐승의 피로. 대단히 유한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온전하죠. 죄를 소멸하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두렵지만 그 영광스러움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이죠. 시내산과 시온산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제 우리 본문의 후반부에 등장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한 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지. 다시 말해서 시온산과 시내산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에 마지막 때에 시내산은 사라질 것이고 시온산은 영원할 것이다.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는 이 땅에 사라질 것에 있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시온성, 그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산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정의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우실 수 있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남아있을 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는 신앙, 믿음, 우리가 속한 시온산, 그 산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라질 시인의 산과 다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핍박당하며 자기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이 정말인가? 왜요? 현실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 앞에 눈앞에 보상으로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기다리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너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아느냐? 그 믿음을 어찌 너희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그들이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 짐스럽고 고달프고 견디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당한 현실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짐스럽고 또 견디기 어려운 어떤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이 나의 믿음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압도해버리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믿음이 더 연약해지고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어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이게 정말 내 현실을 돌파하고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의심하게 되죠. 바로 그런 의심 속에 있는 크리스찬, 유대 크리스찬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시내산 중심의 그 메시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분의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먹었겠죠. 완전히 잊어먹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로 이 히브리서를 시작했는가를 이제 알겠어요.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지금 이 본문에 와보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 2절을 이렇게 이 메시지로 히브리서를 열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유대인들처럼 선지자들이 말한 어떤 내용들, 물론 그것이 가치 없거나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밖에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아들을 통해서 경험해버린 자들이에요. 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그 차이가 12장 오늘 본문에 와서 명백하게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로 나누어지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옛적의 선지자들의 말했던 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은 뭡니까? 핵심적으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구원이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큰 차이점은 유대교는 시내산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요. 죄 지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는 절대 이 자리로 오를 수 없다. 두렵죠. 그 두려움으로 신앙했지만 신약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앙을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를 죽여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고, 구약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는 메시지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다르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렵고 공포스러운 시내산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시온산에 들어와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자존심 센 여러분 각자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실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이에요? 공포스러운 천둥을 동반하고 엄청난 이 소리를 동반하고 신비스러움을 동반해서 두려움으로 여러분 앞에 나와서 너 나 안 믿으면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항복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시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이에요. 선언적이죠. 그러나 사랑은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고 그 대상이 항복할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 자녀들 말고 서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십시다. 서로 젊은이가 사랑하는데 뭐 남자친구가 공포스럽게 해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포가 먼저가 아니에요. 희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서 자존심 센 우리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실 때에는 그의 모든 것을 하시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다하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절대 강제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밖에서 끄집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이 아니고 충분히 저 십자가로 우리를 설득하셨고 우리는 그 설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물려줄 재산 미리 주십시오. 땡겨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버지의 영향력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모든 일을 탕진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하신 게 뭐예요? 얼마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집 나간 자식 수소문해가지고 끌고 내 앞으로 데려와 말 한마디면 그 자식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스스로 들어올 때까지 그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들어왔을 때 사랑으로 품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근거는 안타깝게도 예전에는 이제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신앙생활했던 그때에는 기독교가 참으로 두려움에 먼저 소개가 됐어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다 진노하시고 벌 주시고 주일 한번 빠지면 사고당하고 십일조 빼먹으면 병이라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꼭 그거 빼앗아 가시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보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좀 잘못 접근이죠. 기독교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그 성실하심은 인내고 견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고결하신 열심과 사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는 거죠. 빨리 그 사랑을 깨닫고 항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 영광의 자리에서 매일이 영광스럽고 기쁠 것이고 그 항복이 더디고 더딜수록 그 시간들은 허망하고 공허하고 아무런 의미도 담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 여러분이 신앙하는 내용을 좀 구체화하십시오. 없어질 것, 세속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 것, 그래서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어요. 우리의 발이 이미 그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상에 있다는 그것, 그 사실에 있고 그 무엇으로도 비교 불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므로 나는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거기에 얹혀진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기독교를 저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저 이름 모를 신에 비해 그런 가치 없는 한낱 만들어진 신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내용은 그렇게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를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세상을 동경할 수 없고 광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은혜에 떨어진 자 돌아보고 쓴뿌리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 나는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영광과 놀라운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 앞에 놓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걸어갈 수 있도록 더더욱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이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믿음이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이지만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정적인 그 약속으로 지금의 현실들을 견디고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